오늘 여호수아 2장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언젠가 진정한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차원의 나라는 지금 질병과 병마가 그리고 마귀의 시달림이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영광의 차원에 그것이 약속되어 있고 스님께서 인을 치셔서 내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유산의 상속자이다라는 것을 조금 확증해 주는 믿음으로 이것을 느끼고 알고 확신하고 이 부분이 작은 포션 같지만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작은 주제인 것 같지만 엄청난 것이고 이 신분에 대한 것을 잊지 않는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방식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리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 세상 정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학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예비한 차원은 다른 차원의 어떤 삶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을 세상이 사람을 보는 눈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세상은 분명하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2000년 전에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5절, 6절,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6절에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게 세상 정신이거든요. 세상 가치이고 없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업신여기고 그것이 조금 발전하면 모욕 주는 것도 쉽게 하고 7절에 보면은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전부를 걸고 너희 생의 전부를 걸고 헌신해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 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누가 비방하지? 가진 자들이 아니었느냐. 이 말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두 교회가 등장하는데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개의 교회를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하나는 스머나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상태 이렇게 진단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스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스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것이 누구의 관점일까요? 환난과 궁핍. 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환난과 궁핍.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기인데 큰 목화밭을 경영하고 있는 백인에게 그 수십 명의 흑인 노예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어떤 흑인이 늘 성경을 가지고 읽고 또 짧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들 사이에 이름을 붙였어요. 모세 목사라고. 늘 이 사람이 기쁨이 충만했는데 하루는 침울한 얼굴로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농장에 일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가 죽을 것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긴장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농장에서 자기가 가장 부자니까. 밤에 잠 못 자고 새벽녘에 되어가지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충신한 종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모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가 실제인지 아닌지 누가 지어냈는지 그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흑인 노예였으면 그게 면허밭이 있고 그때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이거든요. 인권이 없었던 때예요. 그때 흑인으로 백인 농장에서 면허를 가꾸고 있었으면 세상 기준에서는 실패자예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 초대교회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것이 더 심했다라고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했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부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자인 사람, 그가 누구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소유가 적은 것이, 개인이 소유가 적은 것이, 소유가 부족한 것이 세상이 보는 눈에는 어떤 이름을 붙여줘요. 가난한 자, 이렇게. 누가 그렇게 지칭한다고요? 세상이. 근데 하나님은 이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 믿음에 부요하게 된 그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라는 말로 동일하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해도요. 이것을 잠시 여러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한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믿음에 부요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그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이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저는 요한계시록 내용을 때로는 상징적으로 읽기도 하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어떤 것을 보면서 이제 매치시켜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지만 1차적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7이면 7로 이해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숫자들이 나와요. 전체 그것을 저는 상징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부요함을 느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게 될 것, 우리의 현실이 될 것, 지금 세상에 있는 부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뭐 빌딩이나 금, 은, 다이아몬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나오겠죠. 그 공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나오겠죠.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갖길 원하는 이 부를 현재 전부 다 합산했을 때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입구문 중에 하나, 진주 하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열두 문이 있습니다. 이 열두 문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거는 뭐 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열두 문이에요. 그 열두 문은 열두 두 진주니 각 눈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각의 높이가 얼만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터법으로 계산해보면 한 60m 돼요. 성곽 높이가. 한 문을 구성하고 있는 진주 하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로 이 통으로 된 이 진주로 된 문,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여러 개의 진주를 붙여서가 아니고 통으로 된 거대한 진주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을 합쳐도 이 진주 한 짝을 사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중에 주님께서 이 믿음에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 가운데 자연스럽게 누릴 어떤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것가 아니고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열망하는 많은 어떤 차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자꾸 배설물처럼 여긴다 하는 말을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조금 다가와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것을 상속하게 되어 있고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그 마지막에는요 성의 길은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어떤 성경은 다이아몬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재질 아닙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이 세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구성하고 있다고요? 성의 모든 길들은.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큰데요? 세계 지도를 펴놓으시고 유럽 전체 독일 함부르크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크로아티아까지 정사각형 그 사이즈가 내려오게 될 새로 하늘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게 될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예요. 높이도 동일하게요. 학자들 간에는 이것이 정방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나 아니면은 밑에는 사면으로 되어 있고 혹시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 두 가지 해석적인 옵션은 있어요. 그러나 문체적으로 접근할 때 유럽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그 규모의 거대한 성이고 높이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로지르는 아래 길로만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런 길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좌우로 대칭적으로 무수한 이름이 붙은 의의 대로 영광의 대로 은혜의 대로 이러한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우리가 그토록 희구하는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이 모든 우리 속사람이 그토록 갈망해하는 것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충족이 돼요. 그런데 그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한대요. 이 출신이 누군데요? 가난한 자들을.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 대신에 지난 시간에 2절 3절 강론하면서 부자가 들어오면은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은 저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게 세상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신분인데 그 모습에 초라함만 보고 무례를 범한 거죠. 영원한 나라에서 진정한 부요와 존귀를 누리게 될 사람을 이 세상적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업신여기고 모욕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르게 대접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그간 신뢰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형제들을 보면은 물론 나 자신도 그렇게 고백한 나 자신도 부유하지만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랄 정도의 그런 존귀와 부요의 소유자이고 그런 신분적인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현실을 직시해 보면은 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 부자는 흠모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법정에서는 항상 부자들 편이었고 로마 법은 부자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었고 부자에 대한 하층민의 고소는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이상하게 물세 부리며 군림하는 사람들 부자들이고 재산에 손해가 나면은 소송하는 사람들 부자들이고 자기 힘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부자들인데 희한하게 부자들이 오면은 굽신거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 말씀을 내시면서 고린도 교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로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으면 중요성을 가진 전략적인 교회인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세상 기준을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성인이고 능한 자는 권력자이고 문벌 좋은 자는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거의 없대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왜 세상 지성과 권력자와 문벌 좋은 사람이 드물었을까요? 있기는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에 대한 권면도 있는 것을 보니까 노예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문벌 좋은 사람 지성인이나 권력자들이 교회의 극소수였을까? 왜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채우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곳에 오지 않아도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충분히 만족한 거죠. 그러나 그 대신에 노예로 있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도 가혹했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세상적으로는 실패자로 여겨지지만 주 예수님의 부요함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맥락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이 이해가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 전부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침투하기 힘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믿음의 사람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볼 수 있는 사람. 잘못된 믿음은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보는 것이 능한 시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모습이에요. 그 반면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연습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 보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까지 세상이 학습해준, 가르쳐준 방식대로 사람 보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뭔가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문벌 좋고 스펙이 빵빵하고 이렇게 하면은 왠지 주눅이 들고 겸손해지고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 액션을 취해요. 그게 자동적으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연습할 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어떤 기독교 박해라든지 진리 싸움이 크게 일어날 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는 정부가 어떤 법령을 내려서 성경을 소지한다든지 찬양을 부르는 것을 금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력은. 그처럼 정부 기관이라든지 어떤 법령이라든지 그것이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보다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연습하고 그래서 커서 가면은 어느 순간 나의 삶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그런 박해적인 상황이 올 때에도 사도들이 발휘했던 그 믿음으로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평화의 때 연습하는 거예요. 평화의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내 속 사람의 강건하기를 위해서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펴가면서 이렇게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부분에 필요를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